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부 예배, 2부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3부 예배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여러분들하고는 좀 먼 것 같죠? 네.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순수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단순히 어린이 주일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주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해져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성숙해져가면서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 어린아이일 때는요 순수해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점점 영악해져갑니다. 영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악하다. 이익과 손해에 밝으면서 야근대가 있다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순수해요. 이야기 한 대로 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대가 넘어가면은요 점점 이제 엄마 아빠를 속이려고 들어요. 뭔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나의 재미를 가로막는다 생각이 되면 몰래 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점점 야가 갑니다. 이 자기 유익과 이익에 손해가 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야가 가지고 약삭빠르게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떠났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이야기죠.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 이 원어의 의미는 사실 그냥 낭비하다, 낭비 정도의 의미인데요. 번역을 굉장히 잘 해놨죠. 허랑방탕.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는 허랑방탕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정도의 허랑방탕이지만 우리를 대입시켜 보면 나는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재산이 없다. 그래서 이 비유가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영적인 허랑방탕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진짜 죽어주심으로 물려주신 생명과 영생과 나라와 기업과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우리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나의 유익과 재미와 이득을 위해서 탕진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쩔쩔매요. 그리고 결국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에 품꾼들은, 종들은 나처럼 지금 굶지는 않으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과 같이 일을 하면 내가 굶지는 않겠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 지금 민망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됐거든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가 민망한 겁니다. 살 길은 찾아야겠고.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종, 품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인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대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딱딱한 율법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그 교리와 신학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허랑방탕이라든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도 살짝 애프시지 않았을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아버지. 아들은 자기가 탕진했기 때문에 민망해서 아들로 못 돌아가고 품꾼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던 거죠. 둘째 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심지어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키워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둘째 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들이 찾아와서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많아서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품꾼처럼,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뭐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말에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닌 옆에 있는 종에게 말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꾸하지 않으셨을까? 그 아들은 지금 내 심정, 아비의 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너는 그저 내 아들이니 잘못을 했든 무엇을 했든 너는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다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 말 없이 종에게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없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첫째 아들이 그 다음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깨끗한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의 위치로 다시 앉히고 심지어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제가 봐도 화가 날만해요.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산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항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달랐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이라도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베푸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해주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타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첫째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둘째의 행동, 첫째의 행동 그것도 다 우리가 묵상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진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표제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비유예요.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철이 든다는 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아버지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어낼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착각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교회에서 이제 뭐라도 하나 섬겨야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목자를 하든지 뭔가 하나 섬겨야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열심히 섬기는 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은사를, 받은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 없이 자신이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질서 있게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간의 연륜은 길어졌으나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상태냐?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인데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 이득,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초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 이득을 위한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연애만 한 8년을 했습니다. 연애를 8년 하고 그 연애 기간 동안 연애한 여인과 지금 13년째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총 21년을 함께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연애를 길게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한 4년 차, 5년 차쯤 됐을 때 연애 한 3, 4년 했을 때 이 얘기 들으면 또 여러분 저를 또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비유가 필요해서 한 3년, 4년 차쯤 됐을 때는요 대판 싸우고 나서 정말 이 권태기가 오고 크게 싸우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네. 뭐, 저만 뭐 그래? 니들은 몇 년 연애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4년 차쯤 되니까요. 5년 차쯤 되니까 아무리 크게 싸우고 아무리 난리가 나도 못 헤어지겠는 거예요. 근데 그 못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정말 그 헤어지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또 싸우면서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대판 싸우더라도 지금까지 4년, 5년 그나마 맞춰온 이 여자가 그래도 나를 그나마 많이 포용해주고 받아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헤어져서 내가 혼자 살지 않는 이상,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서 처음부터 이걸 다시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연애와 같은 이 마음이 언제 또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교육자로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래요. 한 부임지에서 3년, 4년 사역을 하면 처음에는요, 좌충우돌 합니다. 청년들하고 저하고 또 맞춰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왔는데 사역지를 옮겨야 돼요. 그러면 정말 헤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물론 사실 기대를 하고 갑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성장하고 이 정도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해왔으면 이제 다른 교회 가면 거기에서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다시 또 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내수동교회 부임했을 때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저에게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감동적인 동영상. 그래서 이걸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면 아 그래도 저 아저씨가 위험한 사람은 아니구나, 안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친해지고 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왜 그 동영상 왜 트셨어요? 자랑하려고 트셨어요? 그 교회에서 나 이렇게 해줬다? 아 이렇게 사람 생각과 마음이 다르구나. 나는 이 친구들에게 나 안전한 사람이야, 나 위험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청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저는 이신점심인 줄 알았거든요. 여태 그걸 제가 지자랑한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둘째 아들이니 첫째 아들이니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든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둘째 아들에게 침묵하신 것은 아직 둘째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해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종에게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저게 뭐냐, 내 아들이 신발 갈아 신겨라. 그리고 어쨌든 돌아왔으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분 좋은 날이다. 둘째 아들을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항변하는 첫째 아들에게도 다른 말 하지 않으십니다. 죽었던, 잃었던 네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냐. 우리가 같이 오늘은 기뻐하자.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로서 신학교를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이 목사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심정을 겪어봐야 돼요. 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깊은 고민과 고충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아픈 그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비로소 목사로 조금씩 조금씩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마을장들 그리고 목자들은 그나마 조금 알 거예요. 양들을 섬겨본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같이 되던가요? 우리 목원들이 목자들의 심정, 마을장들의 심정을 알아주던가요? 몰라요. 그냥 양들처럼 제갈 곳으로, 제갈 길로 그 양들을 끌어모으느라 연락하고 심방하고 밥 사주고 달래고 얼르고 그 고통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거든.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비로소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언제까지 목원으로서 목자들에게 마을장들에게 나 힘든, 나 불편한 언제까지 내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알아서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첫째 아들이었다면 그 떠난 동생을 찾아오지는 못할 망정 그 돌아온 아들을 그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곳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만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그저 미성숙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서 철든 자녀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종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철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